함께 보실 말씀은 누가복음 17장 1절로 10절까지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실족하게 하는 것이 없을 수는 없으나 그렇게 하게 하는 자에게는 화로다. 그가 이 작은 자 중에 하나를 실족하게 할진대 차라리 연자맷돌이 그 목에 메어 바다에 던져지는 것이 나으리라.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만일 내 형제가 죄를 범하거든 경고하고 회개하거든 용서하라. 만일 하루에 일곱 번이라도 내게 죄를 짓고 일곱 번 내게 돌아와 내가 회개하노라 하거든 너는 용서하라 하시더라. 사도들이 주께 여짜오되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소서하니 주께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겨자씨 한 알만한 믿음이 있었더라면 이 뽕나무더러 뿌리가 뽑혀 바다에 심기어라 하였을 것이요 그것이 너희에게 순종하였으리라. 너희 중 누구에게 밭을 갈거나 양을 치거나 하는 종이 있어 밭에서 돌아오면 그더러 곧 앉아서 먹으라 말할 자가 있느냐. 도리어 그더러 내 먹을 것을 준비하고 띠를 띠고 내가 먹고 마시는 동안에 수종 들고 너는 그 후에 먹고 마시라 하지 않겠느냐. 명한 대로 하였다고 종에게 감사하겠느냐. 이와 같이 너희도 명받은 것을 다 행한 후에 이르기를 우리는 무익한 종이라 우리가 하여야 할 일을 한 것뿐이라 할지니라. 아멘. 이 말씀으로 우리 무익한 종의 비유에 대한 말씀 같이 나누기 원합니다. 보고 있는 이 누가복음은 조금 특별한 메시지가 있는 이런 성경인 것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누가복음서에는 다른 그 성경서에는 잘 나와 있지 않은 이 비유나 예수님의 기적 이런 말씀들이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아마도 이방인이었던 그 또 의사였던 누가의 시선을 통해서 어떤 유대인의 어떤 전통이나 형식이나 어떤 고정관념이 없이 그 순수한 눈으로 이방인의 관점에서 예수님의 그 순수한 복음 그것을 이 바라본 그 눈으로 쓰여진 이 성경이기 때문에 더욱 그런 것일 것입니다. 그래서 누가복음에는 또 다른 성경에서는 참 자주 등장하지 않는 이런 단어들이 더 많이 등장하고 또 소외된 자, 또 잃어버린 자, 억울한 자, 자격 없는 자 이런 자들을 더 많이 더 비유하고 또 나타내고 있는 그런 내용들이 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오늘 본문도 익히 많이 들어서 알고 있는 그런 본문이죠. 그런데 이 무익한 종의 비유도 누가복음에서만 나오는 그런 본문입니다. 그래서 이 비유를 생각할 때 어떻습니까? 이 무익한 종의 비유 이렇게 말씀을 들으면 좀 부담되죠. 아, 또 이렇게 헌신, 충성, 또 봉사, 또 이렇게 이런 면으로 또 이 비유를 그냥 단순히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겠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이 비유를 하신 이유가 어디 있을까? 왜 갑자기 이런 비유를 하셨을까? 그냥 뚝 떨어놓고 이 무익한 종의 비유를 이렇게 생각하면 우리가 이렇게 좀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죠. 그러나 이 비유를 하신 어떤 배경이나 이유나 예수님이 왜 이런 비유를 그냥 하셨을까? 단순히 충성하고 봉사하고 열심히 신앙생활 해라 뭐 이런 뜻으로 말씀하셨을까? 어떻게 좀 말씀을 묵상하다가 이것이 왜 예수님이 이 하신 그 뜻이 어디 있을까 한번 이렇게 또 묵상하게 되었죠. 그래서 오늘은 이 무익한 종의 비유 요것만 그것은 7절부터 나오거든요. 7절부터 이 무익한 종의 비유가 나오는데 예수님이 이 무익한 종의 비유를 하신 그 이유 그것을 통해서 무익한 종의 비유가 우리 가운데 정말 하시고자 하시는 그 메시지가 무엇인가? 예수님이 왜 이런 비유를 하셔야만 했고 우리 가운데 무엇을 말씀해 주시고자 하시는가? 오늘 좀 그것을 좀 보려고 합니다. 이 앞서서 예수님은 1절부터 여러 가지 많은 주제들에 대해서 말씀하셨어요. 실족하는 것에 대해서, 또 용서에 대해서, 믿음에 대해서, 그리고 또 믿음 무익한 종의 비유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오늘은 그 무익한 종의 비유를 하시게 된 예수님의 어떤 그 의도, 우리 가운데 하시고자 하시는 예수님의 말씀, 그걸 한번 보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는 불의한 인간에 대해서 예수님이 말씀하셨죠. 예수님이 이 비유를 하시기 전에 바로 그 16장 앞에서는 어떤 비유가 나오냐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부자와 나사로의 비유가 거기에 등장합니다. 부자의 삶과 또 나사로의 삶을 극명하게 대조해서 부자와 같이 이렇게 육신대로 세상적으로 살아가는 인생 결국 심판받게 되지만 또 거지 나사로와 같이 육신대로 살지 않고 믿음을 지킨 그에게는 아브라함 품에 안긴다, 천국 영생이 보장됐다, 이것을 설명한 내용이 바로 앞에 나옵니다. 그리고 나서 이어서 이 말씀을 하셨다는 거죠. 첫 번째는 실족하게 하는 것에 대해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1, 2절을 통해서 실족하는 것에 대해서 우리 가운데 말씀하셨습니다. 이 땅에서의 삶을 얼마나 깨어서 살아야 되는가 강조하시면서 아주 엄한 이 말씀을 하셨습니다. 1절 말씀 보시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실족하게 하는 것이 없을 수는 없으나 그렇게 하는 자에게는 화로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실족한다는 말은, 실족이라는 단어는 덫이라는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함정 뭐 이런 뜻이죠. 그래서 걸려 넘어지게 하는 거예요. 참 나쁜 거죠. 다른 사람을 걸려 넘어지게 해서 죄를 짓게 하고 타락하게 하고 망치게 하고 그런 것입니다. 별 아주 다른 사람에게 어떤 단순하게 어떤 무슨 그 좀 어렵게 했다 그런 뜻이 아니라 완전히 넘어지게 하는 이런 아주 악한 짓을 하는 그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실족하게 하는 것이 없을 수는 없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없으면 좋겠죠. 세상 속에서 남 실족하게 하는 거 없었으면 좋겠지만 예수님은 남을 죄짓게 하는 거, 죄짓지 않게 하는 거 이거 불가능하다, 실족하게 하는 것이 없을 수가 없다, 항상 있다, 인간 세상 속에서 이런 일들이 항상 있다, 이 땅을 살아가는 삶의 모든 여정 속에서 이런 일들이 항상 있다 말씀하시는 거죠. 그런데 그렇게 하는 자에게는 화다. 참 이게 참 이게 안타까운 말씀을 하시는 거죠. 실족하는 일이 없을 수는 없지만 그 일을 행하는 자가 내가 돼서는 안 된다, 너가 되지 마라, 예수님이 어떻게 강하게 말씀하셨어요. 화다. 그냥 단순히 실족하게 한다 이런 것이 아니라 화를, 화가 있다. 근데 그 화가 무엇이냐? 2절에 나오죠. 그 사람은 작은 자를 실족하게 하신다. 작은 자라는 것은 예수를 믿은 자를 말합니다. 제자를, 소자여 이렇게 말한 것처럼 예수를 믿은 자, 연약한 자, 성경에 나오는 뭐 세리, 창기와 같이 예수님을 믿고 변화된 이런 그리스도인들, 이런 사람들을 말하는 것이에요. 근데 그 사람들을 죄짓게 하거나 넘어지게 하는, 실족하게 하는 그런 사람들은 어떤 화가 임하는가? 연자 맷돌이 그 목에 메어서 바다를 던져지는 것이 낫다. 참 이게 그 굉장히 큰 비유를 하셨습니다. 연자 맷돌 아시죠? 이 말이나 이 당나귀가 큰 이 돌을 가지고 이 돌면서 그 곡식을 찢는 큰 맷돌을 말하는 거잖아요. 그것을 어떻게 한다고 합니까? 그것을 목에다 입는다는 거예요. 연자 맷돌을 목에다 입고 바다에 던져지는 것이 낫다. 예수님이 아마 하신 비유 중에 가장 끔찍한 비유가 아닐까. 어떻게 되게 그냥 단순한 비유가 아니라 아주 굉장히 심각한 비유를 하신 거죠. 이런 것이 훨씬 낫다. 그러니까 그 사람이 당하는 심판이 얼마나 심각한 것인가, 이거에 대해서 말씀하신 거예요. 그 남을 실족하게 하는, 남을 죄짓게 하는, 이거 굉장히 심각한 죄다 말하는 것이에요. 그러면 이제 중요한 문제가, 그럼 실족하게 하는 사람이 누군가? 누가 과연 실족하게 하는 사람인가? 우리가 그런 사람 되면 안 되겠죠. 그 사람 누군가? 바로 그 앞에 나왔던 부자 같은 사람이겠죠. 이 세상에 호의호식하고 육신을 위해서, 연락을 위해서 살아가는 그런 사람들, 또 그리스도를 핍박하는 사람들, 작은 자를 넘어지게 하는 사람들, 다른 사람들 유혹해서 죄를 끌고 가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겠죠. 특별히 또 예수님 당시에 예수님을 비방하고 공격하고 또 이렇게 계속해서 따라다니면서 핍박했던 종교 지도자들, 이런 사람들이 실족하게 하는 사람이겠죠. 예수님뿐만 아니라 예수님이 치유 사역하시고 말씀 전하는 곳마다 따라다니면서 예수님이 하신 일들을 비난하고 예수님이 기적을 일으키시면 저거 바알세불이 집혀서 그런 것이다 적극적으로 반대하고 피박했던 이런 어떤 종교인들 이런 사람들을 직접적으로 말씀하시는 것이겠죠. 이렇게 다른 사람을 실족하게 하는 죄, 이거 큰 죄다, 이거. 중한 죄다. 정말 있어서는 그 사람은 참 화가 임하는 그런 죄다. 심판하고 경고하신 것이죠. 근데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될 것은 단순히 이렇게 드러나게 예수님을 정죄하고 예수님을 대적하고 또 예수 믿는 사람들을 핍박하고 이런 사람들만이 실족하게 한 사람들인가? 우리가 한번 잘 생각해 봐야겠죠. 다른 사람을 공격하는 이런 사람들만이 실족하게 한 사람인가? 한번 생각해 봐야겠죠. 우리의 삶을 돌아볼 때 다른 사람을 실족하게 하는 그런 죄를 짓는 자는 종교인들이야. 종교인들만 그런 죄 짓는 것이고 우리는 안전해. 우리는 그렇지 않아. 이렇게 말할 사람이 과연 누가 있겠습니까? 나는 다른 사람 실족시킨 적이 없어. 나는 다른 사람 죄짓게 한 적이 없어. 나는 실족시켜 본 적이 없어. 이렇게 자신 있게 말할 수 있는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우리 자신을 봐도 그렇죠.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다른 사람을 넘어지게 하거나 이런 좀 많이 여러분들은 많이 없으시겠지만 저도 생각해 볼 때 많이 있을 것 같아요. 다른 사람들을 넘어지게 하고 그 사람들을 힘들게 하고 했던 그 종교인들이나 우리나 그렇게 생각해 봤을 때 별반 다르지 않다는 거죠. 꼭 저렇게 핍박하는 종교인들, 핍박자들, 세상적으로 완전히 타락해버린 그런 사람들, 그런 사람이 아니더라도 우리 자신이 어떻습니까? 다른 사람을 실족하게 하면서 살아갈 수밖에 없다는 거죠. 이 고인은 아니더라도 우리가 어떻습니까? 본의 아니게 나도 모르게 내가 일부러 그런 것은 아니지만 다른 사람을 상처 줄 수 있어요. 넘어지게 할 수가 있단 말이에요. 또 우리는 지금 생각나지도 않아요. 나는 그럴 생각도 없었고 지금 나는 그럴 의도도 없었고 나는 지금 그렇게 대해서 아무런 생각이 없지만 지금 어떤 사람은 나 때문에 넘어져서 그럴 수 있다는 있을 수 있겠죠. 그런 경우가 있을 수 있어요. 마치 우리가 이 논바닥에 뭐 돌멩이를 들고 친구들이랑 놀면서 돌멩이 하나씩 막 재밌게 놀면서 또 호수에다가 돌멩이를 하나씩 던지면서 놀지만 우리는 어떻습니까? 재미로 막 던지는 거죠. 근데 거기 있는 뭐 개구리나 거기 있는 물고기나 거기 살고 있는 그 동물들에게는 어떻겠습니까? 심각한 거예요. 계속 막 뭐 핵폭탄 같은 것이 막 날아오는 거겠죠. 뭐 생사의 갈림이 있는 거예요. 우리는 그냥 아무 생각 없이 막 돌멩이 막 던지고 그리고 뭐 재밌게 우리끼리 놀고 있었는데 나는 그 개구리 죽일 생각이 전혀 없어요. 나는 그것에 대해서 전혀 해야 할 마음이 없어요. 근데 그 안에서는 엄청난 일이 일어나고 있는 거잖아요. 근데 우리의 삶을 볼 때 그런 일이 어떻습니까? 얼마든지 일어날 수 있겠죠. 얼마든지 그런 일이 일어날 수 있어요. 이걸 볼 때 우리가 눈에 보이는 뭐 어떤 악한 짓을 하지 않았다 할지라도 우리는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다른 사람들로부터 상처를 받기도 하고 상처를 또 주기도 하고 넘어지기도 하고 부지부식간에 사람을 넘어뜨리는 이런 일들을 할 수도 있단 말이죠.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하신 실족하게 하는 일이 없을 수 없으나 그렇게 하는 자는 자에게는 화로다. 누구에게 하신 말씀입니까? 바로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이죠. 나를 두고 하시는 말씀입니다. 우리 인간의 모습들을 보여주는 것. 우리 인간이 어떤 존재인가 보여주는 것이겠죠. 우리의 삶을 살아가면서 실족하게 하는 것이 없었으면 좋겠어요. 그렇기를 원해요. 그러나 그런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다는 거죠. 바로 내가 그런 사람이라. 그렇게 하고 싶지 않지만, 그런 일이 없어야겠지만, 나의 인생을 통해서 그런 일이 계속해서 반복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나는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연자맷돌을 메고 그런 심판을 받아야 할 자가 바로 우리가 되겠죠. 그래서 이 말씀을 묵상하다 보면 예수님이 무슨 말씀을 하신 것인가? 다른 사람 시족하면 안 돼. 다른 사람 넘어지게 하지 마. 잘 살아야 돼. 물론 그렇게 나무뜨리게 하면 안 되죠. 그렇게 하라고 하시는 말씀입니다. 그것이 맞습니다. 그러나 다른 면으로는 우리는 남을 실족시키지 않으면서 살아갈 그럴 능력이 없는 자라는 거예요. 우리는 그렇게 하기가 불가능하다는 자. 이 땅을 살아가면서 누군가를 실족하게 하는 일, 넘어지게 하는 일, 죄짓게 하는 일, 그런 일에 관여할 수밖에 없는 그런 자다. 평생을 살아가면서 그런 일, 연자맷돌의 형벌을 받아야만 하는 그런 형벌이 예정된 그럴 수밖에 없는 그런 사람이 바로 우리 자신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 말씀은 우리가 다른 사람을 실족시키지 않기 위해서 열심히 해라, 노력해라, 애쓰라, 그것도 맞는 말이지만 그것과 더불어서 우리에게 경고하시는 것입니다. 우리 자신은 다른 사람을 실족시키고 싶지 않지만, 그런 일이 나에게 일어나고 싶지 않지만, 우리의 삶에는 그런 일이 일어나게 되고, 그리고 그 결과 연자맷돌의 심판이 우리 가운데 주어질 수밖에 없는 그런 사람. 그게 바로 인간이 처한, 사람이 처한, 바로 내가 처한 그런 운명이다. 이것을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는 것이죠. 두 번째 말씀도 마찬가지입니다. 용서하는 것에 대해서 예수님이 또 말씀하셨는데, 용서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이것도 불의한 인간이 처한 이 상황에 대해서 또 말씀해 주신 것이겠죠. 3절 말씀 보시면,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예수님이 경고하시는 거죠. 조심해라. 경고의 말씀. 그렇게 하면 안 된다 하면서 예수님은 용서에 대해서 또 말씀하셨어요. 형제가 죄를 범하거든 경고하고 회개하거든 용서해라. 용서해라. 용서의 말씀을 또 이렇게 해 주시는 거죠. 회개하거든 용서해라. 좀 이런 마음이 우리 가운데 다 있죠. 우리가 만약에 나에게 잘못한 사람이 와서 아, 내가 이거 정말 잘못했습니다. 내가 이렇게 잘못했는데 정말 용서해 주십시오.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합니까? 안 돼. 그렇게 말하세요. 너 연자맷돌이야. 이렇게 막 할 사람은 별로 없겠죠. 우리는 그래도 용서한다. 나 용서해 주십시오. 그러면 우리가 당연히 그것을 또 이렇게 용서할 그런 마음이 있잖아요. 이거 아주 우리 마음속에 이런 마음이 있습니다. 얼마든지 나에게 그래도 그 용납할 그런 정도면 얼마든지 용서할 그런 마음이 있어요. 여기까지는 그래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4절 말씀이 문제예요. 뭐라고 했냐면은, 만일 하루에 7번이라도 내게 와서 내게 죄를 짓고 7번 내게 돌아와. 너에게 죄를 짓고 또 내게 돌아왔어. 또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회개하노라. 참 얄밉죠. 내가 7번 죄를 짓고 와서 회개하라. 자, 이거는 좀 우리가 하기가 어려울 것 같아요. 만약에 여러분들이 그 실감이 잘 안 나셔서 그럴 것 같지만, 만약 여러분들이 우리가 그 새 차를 하나 샀어요. 60개월 할부로 아주 새로운 차를 하나 딱 샀어요. 그래갖고 큰맘 먹고 하나 샀는데, 사갖고 딱 갖고 온 날 윗집 아줌마가 요 조수석을 박았어요. 근데 그 아줌마가 뭐라고 했냐면은, 내가 회개하노라. 그럼 어떻게, 아이, 우리는 큰맘 먹고 내가 용서하겠습니다. 다치신 데는 없으세요? 뭐 이렇게 처음에 이렇게 할 수도 있잖아요. 그렇게 한번 했어요. 근데 또 두 시간 있다가 장보고 와갖고 이제는 이 운전석 쪽을 박았어요. 그래도 내가 회개하노라. 또 그런 한 대 주워받고 싶지만 내가 용서하노라. 그렇게 한번 7번씩 한번 해보세요. 큰맘 먹고 또 이제 또 드라이브 한다고 딱 운전했는데 신호대기 딱 했는데 뒤에서 딱 박았어요. 또 그 아줌마. 그렇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끔찍하죠. 정말 어떻게 이럴 수 있을까. 우리가 예수님이 하루에라고 했잖아요. 만일 하루에 이 모든 일들이 다 일어났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거 뭐 재미있게 얘기했지만 만약에 우리에게 주어진 어떤 일들이 심각한 어떤 죄들이 그 사람이 내게 죄를 짓고 일곱 번 또 너에게 돌아와 갖고 회개하라. 그럼 어떻게? 또 용서해라. 이거 참 이게 맞는 건가?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아, 쉽지 않아요. 근데 그런 이게 참 어려운 말이라는 거죠. 그러면서 이 말이 그러면은 어떤 말일까요? 용서 많이 해. 이런 뜻일까요? 우리 이렇게 할 수 있겠습니까? 이렇게 용서할 수 있겠습니까? 용서 많이 해. 용서하면 좋아. 이렇게 하는 그런 말씀 아니겠죠. 마음에는 막 그냥 불이 나는데 정말 이 사람 용서하기 싫은데 마음에 불이 막 나고 그 자동차를 보면은 정말 그 화가 막 나오는지만 용서하라고 하니까 내가 한다. 그렇게 하라는 것입니까? 그게 아니겠죠. 오늘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너의 힘으로는 용서가 불가능하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물론 이 말씀이 용서를 해야 된다. 이 말씀입니다. 그러나 또 더 큰 의미는 너의 힘으로는 용서가 불가능하다. 우리는 남을 용서할 자격도 없고 그런 능력도 없고 그거 하기도 불가능하다. 우리는 스스로 이런 용서의 은혜를 사실 이렇게 경험할 수도 없고 남을 용서하지 못하는 그런 형편에 처해 있는 사람이 바로 우리다 말씀해 주시는 거겠죠. 우리 지난 수련회 때 보았던 자신은 1만 달란트 탕감 받았으면서 나에게 100데나리온 그 빚진 자 탕감하기 어려운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내가 다른 사람에 대해서 내가 용서해야 된다 이런 입장에서는 다른 사람 용서하기 어렵습니다. 다른 사람이 나에게 100데나리온 빚졌다 이렇게 생각하는 순간 그 사람 탕감해 주기 어려워요. 내가 용서하는 자의 위치에 서 있는 순간 내가 용서하는 자라는 꼭 생각하는 순간 다른 사람을 용서하는 것은 불가능하죠. 예수님이 그래서 이렇게 말씀하신 것은 용서해라 이렇게 말씀하신 것인 동시에 우리 자신은 다른 사람을 용서할 자격도 없고 능력도 없고 그렇게 할 수도 없고 그것은 너에게 불가능한 것이다. 그래서 우리는 다른 사람을 용서하는 자의 입장에 서 있어서는 안 되는 것이고 우리는 예수님으로부터 용서받는 자의 자리에 서야 된다.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해 주시는 것이다. 오직 이렇게 하루에 일곱 번 돌아와서 용서하노라 회개하노라 이렇게 말할 때마다 우리를 용서해 줄 사람이 없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하실 수 있는 유일한 분이 누구십니까? 예수님밖에 없다는 거죠. 예수님만이 이렇게 하실 수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만이 우리의 1만 달란트를 탕감하실 수 있는 유일한 분. 그래서 그 예수님의 용서를 경험하고 그 예수님의 용서가 어떠한 것인지 그것을 더 느끼면서 살아라. 우리가 한테 이렇게 말씀해 주시는 것이겠죠. 즉 용서의 키는 우리에게 없다는 것입니다. 나는 단지 용서 받을 수 없는 존재고 그런 죄인이었지만 이런 나를 위해서 예수님이 나를 용서하셨다. 나의 1만 달란트와 같은 그런 죄를 용서하셨다. 그런 죄인인 것을 기억해라. 이렇게 말씀해 주시는 것이겠죠.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보면 용서해준다, 용서한다 이것은 우리에게 있어서 좀 주제넘는 말일 수도 있습니다. 너는 그런 용서하는 위치에 있지 말고 용서받는 자의 위치로 돌아가라. 사실 우리가 남을 용서한다고 해서 그 사람의 죄가 없어지겠습니까? 그 사람의 죄는 예수님만이 용서해 줄 수 있어요. 그래서 내가 남을 용서한다. 왜 하는 겁니까? 나를 위해서 하는 거죠. 나 자신을 위해서 하는 겁니다. 내가 다른 사람을 용서함으로 어떻습니까? 내가 어떠한 죄를 용서함 받았는지, 내가 어떻게 탕감 받았는지 그것을 너 기억해보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내가 백데나리온 빚진 자를 용서할 때, 와, 내가 이런 것도 했어, 내가 너를 용서했지, 이렇게 생각하라는 것이 아니죠. 백데나리온 빚진 자를 용서하고 탕감할 때마다 내가 어떤 자에서 용서함 받았는지, 예수님이 나를 어떻게 탕감하셨는지, 나의 1만 달란트를 위해서 예수님이 어떻게 십자가 지셨는지 그것을 생각해 보라는 거죠. 그래서 나에게 지은 자를 사해 준 것처럼 예수님도 나의 모든 죄를 용서해 주신 그 십자가, 그 앞으로 나가라, 이렇게 말씀해 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1절부터 4절까지의 이 말씀은 실족하지 마라, 또 용서하라, 이 문제를 다루면서 예수님은 오히려 우리 인간이 얼마나 무기력한 사람인지, 정말 하나님의 은혜의 자리에 이 모든 것을 할 수 없는, 형벌받을 위치에 있는지, 나는 다른 사람을 얼마나 실족하게 하면서 살 수밖에 없는 자인지, 남을 용서하지 못하는 그런 사람을 살 수밖에 없는 자인지, 이것을 깨닫게 하셔주시는 것이죠. 그래서 큰 두 번째는, 그럼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바로 믿음이 필요하다는 것이겠죠. 5절부터는 이 말씀에 대해서 이제 예수님이 말씀해 주시는 거죠. 이 말씀을 듣고 이제 제자들이 이제 굉장히 심각해졌죠. 첫 번째는 믿음을 구하는 제자들입니다. 예수님이 이 말씀을 아주 강한 말씀을 하신 거죠. 듣기에 좀 되게 부담되는 그런 말씀입니다. 쉽지 않은 말씀이죠. 만약에 오늘날 뭐 교회에서 실족하게 하는 자는 없을 수 없으나 실족하게 하는 자는 화입니다, 연자맷돌을 지고 바다에 빠지는 게 낫습니다, 뭐 이렇게 전하면은 아마 굉장히 분위기가 이상해지고, 그런 설교를 하시는, 그렇게 막 강하게 설교하기도 참 어려운 시대잖아요. 예수님이 이 말씀을 제자들에게 듣는 데서 아주 강하게 하셨단 말이에요. 예수님이 이런 말씀을 그냥 재밌게 하셨겠어요? 옛날에 연자맷돌이 있는데 이게 이런 거야, 이렇게 쉽게 막 재밌게 얘기하지 않으셨어요. 예수님이 아마 이 말씀을 진지하게, 아주 강하게 이렇게 말씀하셨을 거예요. 그래서 제자들도 들을 때 되게 부담된 거예요. 되게 이 말씀이 중요한 말씀이고, 이게 실족하게 할 수 없으나 하는 자에게 화다, 이거 어떻게 하지? 용서를 하루에 7번씩, 이거 어떻게 하지? 이런 굉장히 부담되는 이런 말씀이었어요. 근데 만약에 종교인들이 이 설교를 들었다면 어떻게 했을까요? 종교인들이 실족하게 하는 자가 없을 수는 없으나 실족하는 자는 화다, 그럼 아마 종교인들은 나는 괜찮지, 그렇게 했을 거야. 그 바로 뒷장에 누가복음 18장에 보면 예수님께 나온 부자 청년이 있어요. 부자 청년이 뭐라고 말씀하셨냐면은 예수님에게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선생님, 어떻게 해야 구원을 얻으리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하셨습니까? 살인하지 말라, 가늠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 증거하지 말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그랬더니 이 부자 청년이 뭐라고 했어요? 그건 다 어렸을 때부터 다 지켰는데요. 어렸을 때부터 다 지켰대요. 자기가 정말 십계명 말씀 한 구절 한 구절을 자기의 마음을 다해서, 생명을 다해서 지키려고,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 말씀 한 구절 한 구절을 정말 내 마음에 담아서 지키려고 했다면 이런 말씀 쉽게 할 수 있겠어요? 어렸을 때 다 지켰는데요. 정말 정직하게 신앙하는 사람들에게는 그 말씀이 정말 부담되는 거예요. 진심을 담아서 정말 살려고 하는 사람들. 그래서 사도들이 예수님께 나와서 뭐라고 얘기했냐면 5절 말씀 보시면 사도들이 주께 여짜오되 5절 말씀 우리에게 믿음을 도와줘서 이렇게 말씀했어요. 참 이게 말씀을 묵상할 때 참 사도의 마음, 사도들의 마음이 정말 순수한 거예요. 정직한 거예요. 예수님의 이런 말씀을 듣고 예수님 제가 실족하지 않겠습니다. 예수님 제가 용서할게요. 제가 잘할게요.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소서. 이렇게 믿음을 더하소서. 이 말씀을 자기 자신들이 감당하기 어렵다는 거죠. 이 말씀이 정말 내가 그 감당할 수 있는 분량을 넘어섰다 이렇게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뭐 끝없이 용서하고 조심하고 실족하지 않게 하는 이런 일들에 대해서 이 제자들이 믿음을 더해달라 이렇게 말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의 대답이 바로 이런 마음이어야 된다는 것이죠. 이것은 내가 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이것은 나의 영역을 벗어난 것입니다. 저는 이런 능력이 없습니다. 이런데 철저히 무기력합니다. 저에게 믿음을 더해 주십시오. 예수님의 말씀을 들은 자의 반응이 바로 이렇게 해야 된다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겠죠. 제자들이 이런 고백을 했지. 믿음을 더하소서. 참 아름다운 고백이에요. 이 말이 무슨 뜻입니까? 저는 이게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이 말씀이 무슨 뜻인지 잘 모르겠어요. 예수님의 높고 깊고 정말 엄청난 이 말씀에 비해서 제가 가진 신앙이, 내 가진 믿음이 얼마나 초라하고 연약하고 감당할 수 없는 그런 부족한 건지 모르겠습니다. 주님, 제가 이 말씀을 이해하고 믿고 그것을 담을 수 있는 그런 믿음을 저에게 주십시오. 이것은 나의 개인의 어떤 능력이나 나의 힘과 지혜로 할 수 없는 것입니다. 제가 도저히 못하겠어요. 주님, 나의 어떤 행위나 수고나 열심이나 그것으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예수님, 저에게 믿음을 더해 주십시오.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참 놀라운 고백이에요. 참 순수한 고백이에요. 이렇게 배우려고 하는 예수님의 말씀이 무엇인지 잘 감당이 되지는 않지만 예수님 말씀을 통해서 자기가 그래도 변화되고자 하는 이런 순수한 마음이 있다는 것이죠. 이것이 말씀 앞에선 우리들의 솔직한 심정이 되어야 된다는 것이죠. 자기가 뭔가 된 자로 여기지 않고 무엇을 했다고 말하지 않고 그리고 아닌데 아닌 있는 것처럼 모르는데 아는 것처럼 그저 다 알고 있는 것처럼 하는 척하는 그런 종교인들처럼 살지 말고 예수님께 정직하게 나와서 예수님 제가 이 말씀 도무지 모르겠습니다. 이 말씀에 도대체 나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예수님 주일마다 주님이 나에게 말씀해 주시는데 도대체 이게 나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는 건지 제가 답답하고 저에게 좀 알려주십시오. 이렇게 말하는 것이 정말 주님이 원하시는 대답인 것으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것이에요. 그냥 흘려떠내 보내고 그게 그런가 보다 아무 생각 없이 그냥 흘려보내고 지쳐보내는 그런 말들이 아니라 정말 주님 앞에 겸손히 나와서 주님 저에게 믿음을 더해 주십시오. 그 말씀은 그 사도들은 그 참 이게 그 솔직한 심령이 이것이 믿음으로만 가능하다 이것을 고백한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을 더해달라, 나에게 힘을 달라, 능력을 달라, 뭐 은사를 달라 그러지 않았죠. 믿음을 더하소서. 이 주님의 말씀은 믿음으로만 할 수 있다 이것을 믿은 거예요. 자, 얼마나 놀라운 고백입니까. 그러면서 이렇게 제자들이 믿음을 달라고 할 때 예수님이 이제 두 가지 비유를 드신 거죠. 그것을 통해서 제자들의 믿음을 이렇게 강화시키고 이 말씀이 어떻게 성취되는 것인지 그것에 대해서 말씀해 주신 거예요. 그 두 가지가 뭐냐면은 겨자씨의 비유를 하신 것입니다. 이 말씀을 하시면 믿음이 예수님이 사도들의 믿음을 더해달라 이렇게 고백하면서 어떻게 보면 기도한 거죠. 예수님께 구한 거죠. 더해 주십시오. 그러면서 예수님이 믿음에 대한 아주 중요한 원리에 대해 겨자씨의 비유를 통해서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도들과 제자들의 생각, 예수님이 왜 비유를 하셨을까? 그냥 말하면서 되는데. 그러니까 사도들과 제자들의 생각 속에는 아직 어떤 개념이 남아있냐면은 사도들이 어떤 사람인가? 다 유대인들이잖아요. 유대인들이에요. 평생을 바리새인들로부터 교육을 받았어요. 종교인들의 그 율법과 제사와 그것에 자기의 온 삶을, 장로의 전통에 평생을 살아왔던 사람들이에요. 한순간에 믿음의 원리가 바뀌지 않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자주 비유를 통해서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알아듣기 쉽게. 평생을 신앙이라는 것은 어떤 개념 속에서 살아왔느냐면은 이 제자들이라 할지라도 뭔가를 해야 된다. 뭔가를 성취해야 된다. 할 수는 없지만 해야 된다는 부담감으로 살아왔어요. 이게 종교가 주는, 율법이 주는, 그래서 하지 못할 때 오는 정죄감 속에서 평생을 살아왔던 사람들이 바로 이 유대인들, 종교인들 뿐만 아니라 제자들도 그랬어요. 그래서 종교적인 삶은 어떤 삶입니까? 한 평생을 정죄감 속에 살아가는 거예요. 내가 해야 되는데, 내가 잘해야 되는데, 내가 용서해야 되는데, 더 훌륭하게 해야 되는데, 이런 생각과 마음이 끊임없이 나에게 다가오면서 그렇게 살아요. 내가 이거 하지 않으면 왜 하는 겁니까? 내가 이거 하지 않으면 벌 받을까? 정죄감 속에서. 그게 바로 종교의 핵심입니다. 그래서 종교는, 종교에서의 하나님은 저 높은 산 정상에서 우리를 노려보고 계신 거예요. 회초리를 들고 빨리 안 와. 높은 데 올라가셔서 한 발짝 한 발짝 올라오는 우리들에게 채찍질하는 하나님으로 그렇게 우리 속에 그려지게 하신다는 거예요. 한다는 거예요. 이런 종교적인 신앙의 힘이 어디서 오는가? 바로 불안과 두려움과 정죄감으로 신앙생활을 하게. 그러니까 이 종교의 이 영역 속에 있는 사람들은 기본적으로 뭔가를 해야 된다는 이런 종교적인 압박감 속에 살아가요. 우리의 믿음 생활 속에서도 그렇고 제자들도 마찬가지고 우리들도 그래요. 이 생활을 하다 보면 어떻습니까? 뭔가를 해야 된다. 뭔가를 더 많이 하고 뭔가를 성취해야 주님이 기뻐하신다. 이런 생각이 아주 뿌리 깊이 있다면. 그래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이 비유를 통해서 이 믿음의 개념이 어떤 것인가 그에 대해서 아주 자세하게 설명해 주시는 거죠. 6절 말씀 보시면 주께서 이르시되 너에게 겨자씨 한 알만한 믿음이 있었더라면 이렇게 말씀하세요. 제자들은 예수님께 뭐라고 하셨습니까? 제자들은 예수님께 주여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소서 이렇게 했어요. 더하소서. 플러스 해달라는 거죠. 더하기를 해달라고 했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지금 뭐라고 했습니까? 너희에게 겨자씨 한 알만한 믿음이 있었더라면, 믿음을 가졌더라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관점은 어떤 관점이냐면 믿음이 더해지는 게 아니에요. 이 제자들이 믿음이 더해져서 믿음이 더 커지고 큰 믿음, 위대한 믿음, 놀라운 믿음, 엄청난 믿음, 그것이 되는 것을 바라시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은 나에게 있어서 어떤 믿음? 겨자씨만한 믿음. 그것이 있었더라면 이렇게 말씀해요. 그것이 바로 우리의 삶을, 우리 속에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방법이라는 것이죠. 우리 속에 정말 작은 믿음, 작은 믿음이라 할지라도 실제적으로 살아있는 믿음, 행하는 믿음, 그 믿음이 있었다면 그 믿음으로 주님이 역사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어떤 큰 믿음, 정말 어떤 위대한 것을 성취하는 믿음을 바라요. 대단한 믿음, 눈에 보이는 뭔가가 이루어지는, 성취하는, 완벽하게 또 잘하는 능력을 발휘하고 헌신하고 뭔 결과물이 있는 그런 것을 바라요. 그래서 예수님도 우리에게 어떤 믿음을 요구하신다고 생각하느냐면 정말 큰 믿음, 내 안에 정말 대단한 것, 정말 상과 같은 큰 믿음, 주님도 나에게, 물론 그런 거 있으면 좋습니다. 그러면 주님도 나에게 그런 큰 믿음을 요구한다고 생각해요. 그런데 오늘 예수님이 우리 가운데 말씀해 주시는 것은 너희가 겨자씨 안 할 만한 믿음, 그거만 있으면 된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 믿음이 있다면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뽕나무가 뿌리가 뽑혀서 바다에 심기어라 하였을 것이, 이렇게 했어요. 그것이 너희에게 순종하였으리라. 이런 일이 일어난다는 거죠. 겨자씨라는 것이 가장 작은 씨는 아닙니다. 그러나 작은 씨의 대명사가 겨자씨, 아주 작은 씨앗, 그런 씨앗만한 믿음, 그런 믿음이 우리 가운데 있게 된다면 뽕나무가 뽑혀서 바다에 심겨지는 이런 일이, 뽕나무가 어떻게 바다에 옮겨져서 심겨지겠습니까? 불가능한 일들이 일어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사람의 힘으로는 도저히 할 수 없는, 사람의 힘으로는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사람의 능력으로 도저히 상상할 수 없는 그런 일들이 우리 안에 이루어지는데, 그것은 겨자씨만한 하나만한 믿음만 있다면 우리 가운데 그런 역사가 일어나게 된다는 것이에요. 다른 사람을, 아까 예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다른 사람을 실족하게 하지 않거나 다른 사람을 용서하는 것 우리 가운데 불가능한 일이에요. 사람이 보기에 불가능한 일이에요. 뽕나무가 던져져서 바다 위에 심기는 것 같은 그런 일들이에요. 그러나 이런 일들이 바로 언제 일어나는가? 바로 우리 가운데 이런 겨자씨만한 믿음이 있을 때, 살아있는 믿음으로 도전하게 될 때 하나님은 그런 역사를 우리 가운데 하게 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반대로 얘기하면은 지금 제자들이 어떻다는 거예요? 제자들이 이런 겨자씨만한 믿음, 아주 작은 믿음을 가지고 실제로 행하지 않는, 도전하지 않고 있는 그런 모습을 책망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 믿음으로 도전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의 행위를 의지하고 자기의 삶을 의지하는 그런 불신앙의 모습들을 지금 책망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믿음의 원리입니다. 뽕나무가 뽑혀서 바다에 심기게 하시는 거 누가 하시는 것입니까? 하나님이 하시는 것입니다. 내가 하는 것이 아니죠. 나는 단지 하나님이 하실 것을 믿을 때, 나에게 그런 믿음이 주어질 때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신다는 것이죠. 나에게 있는 믿음은 이렇게 작지만, 보잘것없지만, 연약하지만 그 말씀대로 될 것이라는 믿음, 그 믿음이 바로 기적을 일으킨다는 거예요. 그래서 6절의 말씀 보시면 이 뽕나무더러 뿌리가 뽑혀 바다에 심기어라 하였을 것이요, 이렇게 말씀하시죠. 참 놀라운 말씀하시는데, 우리에게 믿음이 있었다면 뭐라고 얘기한다는 거예요? 뽕나무더러 뿌리가 뽑혀 바다에 심기어라, 이렇게 말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믿음이 있는 사람에게는 이런 말이 나오게 된다는 거예요. 믿음이 있는 사람에게는 이런 선포가 나온다. 믿음이 그런 일들을 하게 하신다는 거죠. 우리는 뽕나무를 뽑아다가, 내 힘으로 뽑아다가 그걸 바다에 심기는 그런 일들을 구상하고 그렇게 해야 될 것을 염려하고 그것을 걱정하고 살아가고 있지만, 믿음이 있는 자에게는 어떻게 뽕나무더러 뿌리가 뽑혀서 바다에 심기어라, 이렇게 도전하고 선포하고 믿음으로 그렇게 고백하는 그런 역사가 있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참 이런 살아있는 역사, 살아있는 역사, 이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것이 믿음이다. 이것은 겨자씨만한 믿음만 있으면 된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그래서 우리 가운데 이런 겨자씨만한 믿음이 우리 가운데 주어지기만 하면 우리 가운데 죄가 뽑혀서 던져지는 이런 것을 선포하는 그런 믿음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 일어나게 된다는 것이죠. 질병의 근원이 뽑혀지고 원수의 결박과 어둠이 물리쳐지고 이런 믿음으로의 선포가 우리 속에서 막 나오게 된다는 것입니다. 뽑혀져라, 심기어라, 이렇게 말을 한다는 것이에요. 이게 바로 믿음의 역사라는 거죠. 겨자씨 같은 이런 믿음, 그런 살아있는 이 믿음 하나만 있으면 이런 그런 믿음으로 승리하고 원수의 공격에서 원수의 공격을 이겨내고 진리 가운데 일어서서 죄와 불의한 것을 뽑아내버리는 그런 역사가 있는 저 여러분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그래서 이 말씀을 하시고 이제 무익한 종의 비유를 하신 거죠. 예수님은 이 겨자씨만한 믿음이 있을 때 이런 뽕나무더러 바다에 던지게 하는 불가능한 것을 바라보게 하는 뽕나무 보고 왜 바다로 빠지라 하겠어요? 그것이 믿어지고 그게 하는 것이 보여지고 하나님께서 하실 일들이 바라봐지니까 그렇게 하겠죠. 심기어라 이렇게 말하겠죠. 그런 역사가 일어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면서 이어서 이 무익한 종의 비유를 하셨어요. 그러니까 이 무익한 종의 비유는 믿음에 대한 결론의 말씀이에요. 물론 이 비유가 우리가 잘 알다시피 하나님 앞에서의 우리의 어떤 자세, 또 헌신과 충성의 자세, 이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지만 단순히 이것이 헌신하고 충성해라 이런 뜻도 있지만 종의 자세로 섬겨라 이런 것도 있지만 이것은 우리 안에 있는 믿음이 어떻게 작동하는지 우리가 어떻게 믿음을 가질 수 있는지 어떻게 믿음으로 살아야 되는지에 대한 예수님의 구체적인 설명이라는 것이죠. 7절 말씀 보시면 이것을 이어서 설명하신 거예요. 그러면서 너희 중에 누구에게 밭을 갈거나 양을 치거나 하는 종이 있어서 밭에서 돌아오면 그대로 곧 와서 먹으라 할 자가 있느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2000년 전에 종의 위치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거죠. 오늘날을 보면은 이거는 좀 너무 불합리하죠. 너무 완전히 완전히 악덕 이 주인 같아 보이고 오늘날에는 별로 맞지 않는 그런 개념입니다. 그러나 당시에는 저것이 당연하다. 당시 문화를 설명한 것이죠. 당시 종은 그냥 소유에 불과한 거예요. 소유에 불과한 거예요. 값으로 매겨진 거예요. 값을 매겨서서 그냥 사온 거예요. 물건과 같아요. 오늘날에는 이거 어떻게 사람을 물건으로 생각해. 하지만 당시에는 종이란 그냥 도구에 불과했어요. 밭을 가는 거예요. 양을 치는 그런 곳에 불과했어요. 하루 종일 수고해서 하루 종일 일했다. 그 대단한 일을 한 게 아니에요. 내가 그 일 시키려고 사온 거예요. 그런 개념을 말하는 거죠. 그렇게 할 자가 있느냐 그랬어요. 그렇게 말할 사람 없다는 거죠. 곧 와서 수고했어 만져서 먹어 같이 먹자 얼마나 수고 많았니 그렇게 할 사람 없다는 거예요. 당연히 그런다. 그러면서 8절에 뭐라고 했냐면은 도리어 그랬어요. 그렇게 말할 사람이 없을 뿐더러 그더러 내 먹을 것 준비해라. 좀 너무 좀 야속해 보이죠. 그렇게 수고하고 왔는데 또 와서 자기는 일 하나도 안 하고 누워 있었으면서 종도로 그런 일을 하는 것이 불합리해 보이지만 당시 종은 그랬다는 거예요. 내 먹을 것을 준비하고 띠를 띠고 먹고 마시는 동안에 수종 들고 너는 그 후에 먹고 마시라 하지 않겠느냐 하죠. 당연히 그렇게 한다는 거죠. 일하고 왔구나 그럼 빨리 내 먹을 거 차려라 이렇게 말하는 거죠. 아무리 피곤하고 힘들어도 주인을 위해서 수종 들어야 하는 것이 주인의 아니 종의 마땅한 의무라는 거예요. 그게 종이 하는 일이에요. 그렇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걸 위해서 주인이 사온 거예요. 그렇게 한 것이 당연했어요. 그러면서 또 9절에 뭐라고 하셨습니까? 명한대로 하였다고 종에게 감사하겠느냐? 그런 일은 없다. 이렇게 되죠. 그렇게 했다고 감사하지 않는, 그냥 종은 자기 일을 한 것뿐이다. 특별한 일을 한 것도 아니고 자기 일을 한 것뿐이다. 이렇게 결론을 지신 것이에요. 자기를 잘했다고 그게 주인에게 큰 뭐 도움이 되거나 뭔가 해준 일이 되거나 봉사한 일이거나 칭찬받은 일이거나 감사할 일 아무것도 안 된다 이런 뜻이에요. 왜냐하면 종은 그 일을 위해서 주인이 사온 거예요. 그러면서 결론적으로 10절에 이와 같이 너희도 이렇게 했어요. 우리도 그렇다는 거죠. 명령받은 것을 다행한 후에 이르기를 무익한 종이라, 우리가 하여야 할 일을 한 것뿐이라 할지니라 이렇게 말씀했어요. 한 일을 다 한 다음에 엄청난 일을 많이 했지만 나는 무익한 종이다, 그렇게 말해야 한다는 것이요. 우리는 해야 할 일을 한 것뿐이다 이렇게 말하라는 거죠. 무익하다는 것은 원래 의미는 쓸데없다는 거예요. 우리는 그냥 주인이 사온 거다, 종은 사온 거다, 원래 무가치했는데 할 일 시킨 거다 이런 뜻이에요. 이걸 통해서 네가 열심히 일했다고 해서 뭔가를 했다고 말하지 마라 이런 뜻이에요. 당시 종은 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당시 종에게는 다 이런 인식이 있었어요. 이게 뭡니까? 바로 그리스도인들이 가져야 될 인식이라는 거예요. 그 당시에 모든 종들의 머릿속에는 그냥 나는 한 것일 뿐인데 이걸 내가 열심히 했으니까 주인이 나에게 고마워하겠지? 감사하겠지? 이런 생각하는 종이 아무도 없었던 것처럼 오늘 살고 있는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다 이런 생각을 해야 된다는 거죠. 이게 그리스도인이다, 이게 믿음으로 사는 사람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너의 개념을 바꿔라. 그리스도인이 뭐냐? 무익한 종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무엇을 말씀하는 것입니까? 무엇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믿음의 연장선상에서 우리가 주님께 드리는 뭐 어떤 헌신이나 순종이나 뭐 어떤 것이 됐든 충성이나 그것이 다 뭡니까? 우리가 그냥 해야 할 일을 한 거예요. 종처럼 그걸 위해서 주님이 우리를 부르셨고 구원하셨고 또 우리를 주님의 자녀 삼아 주셨다는 거예요. 우리는 그냥 그렇게 하도록 주님이 어떻게 보면 사왔다는 거예요. 종을 사오듯이 주님이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로 우리를 사오신 거예요. 그래서 그냥 그 일을 해라 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주님께 우리가 헌신했다고 충성했다고 해서 그것으로 우리가 어떤 권리를 취득하거나 어떤 자격을 얻거나 뭐가 되었거나 그것이 전혀 아니다 이것을 말씀해줘요. 우리가 신앙을 오래 하다 보면 저도 마찬가지, 저도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우리가 신앙을 오래 하다 보면 이런 개념들을 넘어설 때가 있어요. 좀 착각할 때가 있어요. 그래서 마치 우리가 드리는 어떤 헌신이나 봉사나 내가 뭔가를 또 많이 하거나 그러면 어떤 생각을 합니까? 내가 하나님께 어떤 큰 일을 했다 이렇게 생각해요. 그래서 자기가 종인지 주인인지 헷갈려. 자기 위치를 벗어나버려. 우리는 남을 실족하게 할 수밖에 없는 죄인이었고 한 사람도 용서할 수 없는 그런 자였지만, 저 그래서 연자 몇 돌의 형벌을 받을 수밖에 없는 그런 자였지만, 이런 상태에서 구원받았지만, 내가 1만 달란트를 탕감받았지만 다 잊어버려. 나 자신이 그냥 무익한 종이었을 뿐이었다는 것을 잊어버려요. 그리고 또 뭘 잊어버립니까? 주인이 어떤 사람인지를 잊어버려요. 주인이 그냥 내가 마땅히 섬겨야 할 주인이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하나님이 얼마나 위대한 분이시고 하나님이 얼마나 크고 놀라우시며 하나님이 얼마나 위대하시며 하나님이 우리를 심판하시며 하나님이 얼마나 존엄하신 분이신지 그것도 잊어버려요. 그리고는 내가 헌신하고 봉사하고 뭔가 한 것을 가지고 뭔가 좀 이룬 자처럼 살아가요. 내가 뭐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내가 뭐 이렇게 된 사람이라서 내가 하는 일이 커 보여요. 밭에 나가서 일하고 헌신하고 하루 종일 일했다. 다른 사람이 알아주지 않으면 섭섭해요. 어느새 내가 주님을 위해서 하는 일이 뭔가 된 것으로 생각해요. 내가 하는 어떤 기도 한번 하면 다른 사람이 나를 알아줘야 될 것 같아요. 내가 뭔가 한 것 같아요. 봉사하면 다 안 하는 사람들이 미워 보이고 헌신하면은 그것으로 내가 뭔가를 또 드러내고 싶어. 어느 순간부터 어떤 감사와 기쁨이나 찬양이나 뭐 이런 것보다는 이제 내가 어느 정도 된 사람이다 이렇게 생각해. 이렇게 변질된 신앙을 할 때가 참 많이 있어요. 저도 이렇게 교회 안에 있다 보면 내가 어떠한 자인가 이것을 망각할 때가 많아요. 그냥 무익한 종인데 그냥 해야 할 일을 한 것뿐인데 어느새 내가 주님을 위해서 하는 그것들이 다 생각인 종은 밭에서 일하고 양치고 주인을 위해서 섬겨두고 그거 기억나겠습니까? 자기가 당연히 해야 될 일을 한 건데 당연히 그거 해야 될 일을 한 건데 마치 자기가 뭔가를 해준 것처럼 그래서 주장하고 그것이 자기의 의가 돼서 다른 사람을 판단하고 정죄하는 그런 도구로 사용해버리는 그런 사람이 되어버려요. 그러고 나서 결국은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에게도 뭔가를 요구해요. 하나님에게도. 내가 하나님께 뭔가 맡겨둔 것처럼. 하나님, 이거 해야 되지 않습니까? 내가 기도하는데 왜 안 들어줍니까? 아주 이상한 신앙을 하게 돼요. 예수님이 이것을 기억하라는 거죠. 네가 어떤 위치에 있는 그게 뭡니까? 믿음이라는 거예요. 네 위치를 찾아가는 거예요. 너의 위치를 발견하고 네가 어떤 자리에 서 있어야 되는지 그 너의 인식을 바꿔야 되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믿음이라는 거예요. 우리의 믿음은 이렇게 특별한 것이 아닙니다. 나의 위치를 잡고 내가 생각해야 될 생각 이상, 분수 이상의 것을 생각하지 않는 거죠. 그것이 바로 우리의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 비유를 통해서 우리 자신을 깨우치고 있는 거죠. 제자들의 마인드를 셋하는 거예요. 너의 모든 행위와 뭔가를 했다고 말하는 이런 헌신, 공로, 그것은 너의 자격이 아니다. 그것은 너의 의가 아니다. 그것으로는 너가 뭔가를 얻을 것이라고 기대하지 마라. 종이 주인을 위해서 헌신한 모든 것으로 인해서 아무 칭찬도 받지 않았던 것처럼 이 종은 지금 아무 칭찬도 안 받았어요. 아무런 그런 뭐 주인으로부터 뭐 어떤 것도 없었어요. 그래도 아무 말 없었어요. 그것이 자기의 해야 될 일이고 그것이 마땅히 자기의 위치라는 것을 인식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래요. 이것이 바로 믿음으로 구원받은 자의 위치라는 거예요. 나의 행위가 나의 구원의 근거가 되지 않는 사람, 나의 공로가 나의 의가 되지 않는 사람, 오직 믿음으로만 구원받은 사람, 그런 사람이 가져야 될 위치, 정신, 그것이 바로 무익한 종의 위치라는 것입니다. 바로 겨자씨만한 믿음을 가지고 주님 앞에 살아가는 사람, 너의 공로가 아니라 믿음으로만 살아가는 사람, 그런 사람이 바로 구원받은 믿음의 사람이다,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로마서 4장 4절에 오늘 본문을 이 사도 바울이 또 새롭게 재해석하는 본문이 로마서 4장 4절 5절 말씀입니다. 뭐라고 말하냐면은, 일하는 자에게는 그 삭슬 은혜로 여기지 아니하고 보수로 여기거니와, 일하는 자는 일하는 자입니다. 아까 누가복음 17장에서는 종이었어요. 무익한 종이었어요. 그러나 일하는 자는 똑같이 일을 하는데 자기가 일하는 사람입니다. 노동자예요. 그래서 노동자는 개념 자체가 다르죠. 일도 똑같고 하는 일도 똑같고 하는 것이 다 동일할지라도 개념 자체가 달라요. 그것으로 인해서 뭘 요구하냐면 삭슬 요구해요. 대가를 요구해. 자기가 마땅히 받아야 될 자라고 생각해요. 그것은 더 이상 은혜가 아니에요. 그리고 뭔가를 받으면 그것은 더 이상 은혜가 아니에요. 뭔가 주어지면 그것이 나에게 은혜로 다가와지지 않아요. 이게 무엇입니까? 바로 일하는 자예요. 일하는 자. 여기서 일하는 자라고 표현했지만 굉장히 두려운 말씀입니다. 여러분, 일하는 자는 은혜에서 멀어진 자예요. 은혜가 없는 자예요. 자기의 공로로 구원받으려고 하는 사람, 자기의 구원을 위해서 자기의 노력과 헌신과 공로를 의지하는 사람이에요. 일하는 사람은 그래서 나에게 주어진 모든 것이 보수로 여겨지고 대가로 여겨지고 하나도 은혜가 안 되고 그런 것을 경계해야 된다는 거죠. 무서워해야 된다는 거죠. 그러면서 5절에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이 일을 아니할지라도. 참 아름다운 말씀이죠. 일을 아니할지라도 경건하지 아니한 자, 이 사람은 일을 하지 못했어요. 왜 못했습니까? 경건하지 않아요. 마치 오후 5시에 일하지 못하고 놀고 있었던 그런 사람처럼 경건하지 아니한 그런 삶을, 일을 할 수 없는 무기력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런 사람이라 할지라도 의롭다 하시는 일을 믿는 자에게는 그 믿음을 의의로 여기신다 말씀하셨어요. 이게 바로 무익한 종의 자세. 자기의 어떤 일이나 공로로 그것을 의지하고 그것을 나의 의로 여기고 그렇게 살아가는 자가 아니라, 내가 한 것은 아무것도 일한 것이 없습니다. 나는 그냥 한 일을 해야 할 일을 한 것뿐입니다. 아무것도 일한 것이 없습니다. 나는 단지 믿는 자를 의롭다 여기시는 그 하나님을 믿은 것뿐입니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에게는 그것이 의가 되게 하여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에게는 구원이 임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에게는 뽕나무가 뽑혀서 바다로 던져지게 되는 기적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우리의 삶 속에 놀라운 변화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그런 삶을 경험하게 된다는 것이죠. 오늘 무익한 종의 비유를 배웠습니다. 우리의 삶 속에 정말 이런 믿음의 역사, 나의 어떤 행위와 공로와 수고가 나의 의가 되지 않고 아무것도 일하지 않아도 우리를 의롭다 여겨주시는 그 믿음을, 믿음으로 주님 앞에 살아가는, 그래서 우리 가운데 정말 겨자씨 하나만 같은 작은 믿음이라도 주님 앞에 들고 나가서 바다에 던져져라 이렇게 선포하고 주님 앞에 도전하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